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무역대표부 USTR이 17일 밝혔습니다. USTR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가을 타이완과 공식 무역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상에서 무역 절차 간소화, 규제, 반부패, 중소기업의 무역 지원, 농업 등 11가지 항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비앙키 USTR 부대표는 이 회담이 양국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상호 거래 우선권을 진전시키며 양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의 새로운 무역 협상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니얼 클린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클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어제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이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타이완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지적하며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현상을 바꾸기 위한 구실로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타이완을 위협하고 강제해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은 중국의 압박이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오랜 우리의 정책에 따라 타이완을 지원하기 위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중국 텐진에서 만나 타이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17일 텐진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은 7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서 아키바 국장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면서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아키바 국장은 중국군이 최근 군사훈련 중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5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츠 정치국원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근간과 기본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17일 미국에 수감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미국과 죄수를 맞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광영 파스통신은 나세르 카나니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란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연극 대신 행동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이란에 억류돼 있는 이란계 미국인 사업가 시아망 나마지 씨를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마지 씨가 2,500일간 이란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는 모든 미국민들이 입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이를 활용해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 시도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 핵합의와 미국인 죄수 석방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자 수가 전 세계 92개 나라에서 3만 5천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숭이 두창 사례가 2주 연속 20% 증가하고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지난주 발생한 7,500건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에서 보고됐다며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개인의 신용 점수와 재무 상태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웹사이트 월렛 허브가 미국의 살기 좋은 주라는 주제로 미국 50개 주의 점수를 매겨서 올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생활비와 집값, 소득과 실업률, 출퇴근 환경과 날씨, 교육과 건강, 안전 등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5개 부문으로 나눠서 100점 만점의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2022년 현재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은 62.65점을 받은 북동부의 매사추세츠가 1위였고요. 39.77점을 받은 남부의 미시시피주가 50위, 맨 꼴찌였습니다. 자, 매사추세츠는 지난해 1위였던 뉴저지보다 이번에는 0.64점을 더 받아서 올해 순위를 바꿨습니다. 3위는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있는 뉴욕주고요. 4위는 감자 생산지로 유명한 중서부에 있는 아이다호, 5위는 수도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주인데요. 이 버지니아가 이 순위에 다섯 손가락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제일 살기 좋은 주로 꼽힌 매사추세츠. 사실은 미국에서도 물가가 비싸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버드와 MIT로 대표되는 우수한 교육 환경과 의료, 건강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요. 또 걷거나 자전거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 환경, 좋은 날씨, 그리고 안전성과 실업률 등도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생활비와 집값, 소득 쪽 점수로만 보면요. 남부의 엘라바마주가 살기는 제일 좋은 곳입니다. 실업률, 빈곤율, 빈부격차 등 경제 환경을 따지면 노스다코타에 이어서 서부의 유타주가 점수가 높고요. 뉴욕,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등 대도시가 있는 주는 역시 삶의 질 부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율과 교통사고, 사망률, 경찰 인력 등을 고려한 안전점수로는 뉴욕 인근의 뉴저지주가 최고였습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오레곤 순으로 나타났고요. 소득이 가장 높은 곳,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으로 서부 태평양 지역에 몰려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는 눈 피로를 줄여주는 마우스패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한 탈북민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평안도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 내리고요.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강수량은 2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함경 북부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14도, 해산 17도, 중강 19도에서 시작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가 21도고요. 청진이 20도, 원산 개성은 22도,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23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평양과 개성의 낮 최고 기온 26도, 신의주 28도, 중강 25도입니다. 함흥이 26도고요. 원산 27도, 청진 25도, 해산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 먼바다 2.5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갖고 세계 식량 위기와 원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에 관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이 실존했다는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터키 유엔 간의 3자 회담이 열렸군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8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번 3자 회담이 어떻게 성사된 겁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 16일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젤렌스키 대통령 초청으로 르비우를 방문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떻게 전쟁 발발 후에 우크라이나 방문이 처음인가요?
맞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네.
구테우스 총장은 지난 4월 말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 등 지도부를 만나고 크이우 인근의 민간인 피해 지역을 둘러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3자가 만나서 무엇을 논의합니까?
네, 세계 식량 위기 또 자포리자 원전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회담에 앞서 구테우스 총장 또 에르도안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네, 자 실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홈페이지를 보면요, 회담에서 터키는 도로와 다리 등 우크라이나 사회 기반 시설 복구 작업을 돕기로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에게는 러시아로 추방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유엔 접근을 요청했고요.
네.
또 포로로 간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의료진들의 석방을 위해 유엔이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잇따른 폭격으로 위험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싸고 고의적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원전 안전보장과 비무장화, 러시아군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폭격을 누가 했는지 그 주체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가 18일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면 원전을 아예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군 화생방 방어군 책임자는 이 원전 백업 지원 시스템이 폭격으로 손상됐다면서 이 발전소에 사고가 나면 이 방사성 물질이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덮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 큰일인데요. 이렇게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자포리자 원전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원전을 폐쇄하면 전력 공급도 큰 차질을 빚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자포리자 원전이 유럽 최대 규모 원전으로 원자로가 6개가 있는데요.
네.
현재는 3개만 가동되고 있지만 만일에 이 원전이 문을 닫으면 일대의 전력 공급은 물론이고 상수 공급까지 중단될 위험에 처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갔는데요. 구테우스 총장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네, 자포리자 원전이 결코 군사작전의 일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에 이 순수한 민간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원전 안전을 보장할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는데요. 구테우스 총장은 앞서서 또 원전 일대를 아예 비무장 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 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유엔과 터키의 중재로 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된 긍정적인 분위기가 항구적인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포로 교환 문제를 러시아 측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얼마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이 회담 후에 이 에너지와 금융 등 경제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이 터키의 이런 행보가 서방 측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터키는 개전 초반 우크라이나에 드론 등 무기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미국이 주도한 대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터키가 러시아와 경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더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교역이나 관광이 터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고요. 터키가 또 러시아가 만드는 이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도입해서 미국과 나토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터키가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터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된 뒤에 가장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터키가 지난 3월 말에 이 수도 이스탄불에서 양국 간 정전협정을 중재한 적도 있었고요. 현재 유엔과 함께 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안전한 해상 운반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두 나라가 최근 발족한 경제 협의체에 따라 공식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17일 성명을 내고 올 가을에 첫 번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측 간의 경제 협의체가 새로 출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인데요. 두 나라가 지난 6월 말에 이 새로운 협의체를 공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예.
자, 미국이 타이완과 이런 협의체를 만든 이유부터 보죠.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월 말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13개 나라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는데요. 여기에 참여를 희망했던 타이완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일 내에 미국 정부는 타이완과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다자간 경제 협의체에서 빠진 타이완을 배려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양측이 협상하게 될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네, USTR이 성명에서 이 양측 협상이 무역과 규제 관행, 반부패 기준, 농업과 디지털 무역, 노동권과 환경 기준 등 11개 분야를 포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미국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국과 본토 중국 사이에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네, 자, 중국의 반응부터 볼까요?
네, 뭐 미국과 타이완의 어떤 무역 협상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타이완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미국 주재 타이완 대사 역할을 하는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가 대표가 17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 무역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큰 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타이완 경제무역협상 판공실도 별도로 성명을 내고 타이완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미국과 전 세계 기술과 자금 유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타이완 간의 그 교역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USTR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 미국과 타이완 간 교역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이 기간 미국의 대타이완 수출이 약 391억 달러, 수입이 667억 달러였는데요. 두 나라 사이 교역 규모가 2016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의 제일 큰 교역국이 미국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이 타이완의 8대 교역국에 들어갔는데요.
예.
실제로 타이완의 오랜 최대 교역 상대가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차이잉원 타이완 정부는 미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으로 무역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이완은 이 반도체와 전자제품,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에서 강자를 평가받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실존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유엔 전문가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믿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의 현대적 노예 형태에 관한 특별 보고관인 오보카타 토모야는 최근 트위터에 공유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건 가용한 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강제 노동은 신장 자치구에 있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특별 보고관이 중국 신장 자치구 내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위구르인이나 카자흐인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이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이런 강제노동이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네요.
네, 이 보고서는 과도한 감시, 학대적인 생활 및 근로조건, 억류를 통한 이동 제한, 위협, 신체나 혹은 성폭력, 또 기타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포함해 강제노동 중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된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할 때 일부 사례는 더 독립적인 분석이 필요한 반인도적범죄로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동안 국제인권단체들하고 서구 국가들은 중국이 신장 안에 있는 이른바 직업훈련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노동을 강제화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두 가지 국가 의무체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노동을 강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방금 언급하신 직업훈련센터에서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이들을 노동에 강제로 투입하는 체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휴 농촌 인력을 2차나 3차 부분 노동에 투입하는 노동 전환을 통한 빈곤 완화책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또 광범위한 노동력 이전 프로그램이 주로 농민, 목동이나 기차 노동자들을 저숙련, 저임금 고용으로 전환한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소수민족을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네.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노동에 비자발적인 성격이 신장과 티베트 지역에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보카타 유엔 특별보고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뻔뻔스럽게 특별 절차의 행동 규범을 위반했으며 악의적으로 중국을 중상 모욕하고 깎아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유엔 특별보고관이 신장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서구 나라들 그리고 반중국 세력이 퍼뜨린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를 믿기로 선택했다면서 신장에서는 강제노동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에 대한 미국 쪽의 반응도 볼까요?
네,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보고서가 위구르인, 카자흐인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에 의한 강제노동을 현대적 노예제로 확인했다라며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망에서 실사를 실시하라고 각 나라들에 촉구했습니다.
네.
참고로 방금 언급한 법은 이 수입업체가 공급망에 강제노동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엔 신장에서 만든 제품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위에서 증언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보건 위기에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올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지난해 1월 6일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미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증언 요청이 온다면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17일 뉴햄프셔주 세인트 앤 셀렌 아슬람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펜스 전 부통령은 이어서 부통령이 의회에 증언하기 위해 소환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에 정말 펜스 전 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 1월 6일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증하는 날이었는데요. 약 2,000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몇 시간 동안 진행을 막았습니다. 네. 당시 시위대가 마이크 펜스를 목매달아라라고 외치면서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결과 인증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요. 시위대는 의사당 앞에 교수대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펜스 전 부통령은 급히 자리를 떠나서 피해야만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위대가 왜 그때 펜스 전 부통령을 이렇게 공격했던 걸까요?
네, 펜스 전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를 확인하고 대통령 당선인을 인증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스 전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당선인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했었고요. 이에 펜스 전 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의례적인 것이다 라면서 자신에게는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위대는 펜스 전 부통령을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요. 사건 당일 트위터에 이 펜스 전 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을 막을 용기가 없다면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펜스 전 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언 의사를 내비쳤는데 저 증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예, 펜스 전 부통령이 뭐 자발적으로 증언에 나설지는 불확실합니다.
네.
특위의 정식 요청이 있으면 증언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한편 하원 특위를 이끄는 베니 톰슨 위원장은요. 앞서 펜스 전 부통령의 보좌관 두 명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다면서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한 소환은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보좌관들은 이미 특위에 증언을 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펜스 전 부통령의 핵심 측근인 마크 쇼트 전 비서실장과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인 그레그 제이콥 씨가 특위 청문회에 출석했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이콥 변호사는 증언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대선 결과를 뒤집는 법적 계획을 수립해서 펜스 전 부통령에게 이를 수행할 것을 압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펜스 전 부통령 참모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쇼트 전 비서실장은 펜스 전 부통령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하원 특위의 조사와는 별개로 또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이 법무부 조사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최근 미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네.
펜스 전 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요. 이전에 없는 조처에 대한 전례 없는 투명성을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요구한다면서 갈랜드 장관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펜스 전 부통령도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FBI의 압수수색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하지만 압수수색으로 FBI가 비난받아선 안 된다고 또 선을 읽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을 한 FBI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펜스 전 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FBI의 일반 법 집행 요원들을 공격하지 않고 법무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동료 공화당원들에게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은 법과 질서의 정당이라며 FBI에 대한 이런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펜스 전 부통령의 17일 연설에 대한 반응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로서 보인 행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를 꼽히는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함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증언을 고려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몇몇 행사에서 연설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셜 월런스키 CDC 국장이 17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이 CDC가 리셋, 그러니까 재설정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위한 조처를 밟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에 CDC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C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최근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 원숭이 두창 등 전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직 개편 계획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 계획은 CDC의 자체적인 결정이며 백악관이나 다른 행정관리들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월런스키 국장이 밝혔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AP통신에요. 정말 힘든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기관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CDC는 말씀하신 대로 이 질병 발생과 그 외 공중보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연방기관입니다.
네.
본부는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고요. 연간 예산이 12억 달러고 직원 수가 1만 2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CDC에 관련한 비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CDC는 오랫동안 자료 수집과 분석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보건 문제의 대응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CDC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 또 공기 중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등을 CDC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네, 이런 비판 속에 CDC가 이제 변화를 꾀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CDC 국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뭐 어느 정도 기관 재정비를 하는 거는 관련돼요.
네.
월런스키 국장은 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지난 2021년 1월 취임했는데요. 이후 발빠른 대응과 의사소통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조직 개편을 위한 심층적인 검토에 들어간 후에 17일 개편안이 나온 겁니다.
네. 자, 개편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직 최종 개편안이 나온 건 아닌데요. 일단 확정된 내용을 보면은요. 실행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CDC 저널에 정식 발표되기까지 기다리는 대신 프리프린트, 즉 출판 전 연구 공개를 내용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CDC 웹사이트를 개편해서 일반인들이 기관의 지침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장이 이 전략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위원회를 개설하고 또 기관의 조직도를 변경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CDC의 개편안은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건후생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CDC 측은 내년 초까지는 전면적인 변경 사항이 확정되고 승인을 받아서 실행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17일 발표한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9,560명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수치로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은 7%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 전체 수치가 어떤가요? 작년에도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았습니까?
네, 지난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요, 약 4만 2,920명에 달했습니다.
예.
전년 대비 10% 10.5% 증가한 수치인 동시에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도로교통안전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팬데믹 기간에는 사람들이 좀 덜 이동을 하니까 도로도 안전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왜 이렇게 더 늘어난 겁니까?
네, 말씀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늘리는 원인이 됐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예.
도로에 차가 별로 없으니까 경찰이 단속을 덜 할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이 위험한 운전 습관을 키웠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봉쇄가 풀리다 보니 올해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설명인데요. 집계에 따르면 과속이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네.
도로교통안전국 스티븐 클리프 국장이 17일 성명을 냈는데요. 전반적인 수치가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모든 주가 교통안전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통계에 대한 시민단체 쪽 반응이 나왔군요.
네, 비영리단체인 고속도로안전협회의 조나선 에드킨스 이사는요. 비극적이게도 미국에서 3년 연속해서 도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은 성명을 통해서 현 위기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살인 행위를 멈추겠다는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운전 중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교통사고도 보면 유형별로도 분석을 하죠. 유형별로 보면은 지난해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한 해 전인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차량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6% 늘었고요. 보행자 사망 건수는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한 7,440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숨진 사람도 5% 증가했는데요. 이 역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으로 보면은 도시 도로 사망자가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일 방법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겠네요.
네, 법이나 규정을 통해 운전자들의 운전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산업협회는 자율주행차는 과속도 하지 않고 운전자가 방해받을 일도 없다면서 의회와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차 도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를 많이 쓰는 요즘 사람들의 이 눈 피로를 줄여주는 장치 마우스패드를 개발 중인 탈북민 김은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기자님 여기 한번 손 대보시겠어요? 지금 빨간색이 더 높게 나오죠? 그러면 이 스위치를 켜주시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초록불 두 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나쁜 전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8개 정도 나온 거니까 되게 높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이곳은 서울시 강남구의 한 사무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한 바이오테크 기업의 대표인 탈북민인데요. 김은혁이란 가명을 쓰고 있는 이 탈북민은 엉클스라는 이름으로 동료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마우스패드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터치 버튼을 눌러주면 그러면 네. 제 몸 안에 있는 전기 전류가 빠져나간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 제품에서는 이 수치로서 얼만큼 빠져나가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컴퓨터 스크린에 이렇게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다음 몇 시간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더 훨씬 좋겠죠. 저희 마우스패드는 일반 마우스패드와는 조금 다르고요. 겉면이 전기 전도성을 띠고 있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손을 올리고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 몸에 있는 나쁜 전류가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구건조증이라든가 눈에 안 좋은 유해한 전류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엉클스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보니까 삼촌 같은 남성이 3명 있다고 해서 친숙하게 짓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마우스패드는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할 때 마우스 아래에 깔아놓는 받침을 말하는데요. 김은혁 대표는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특별한 마우스패드를 개발했습니다. 사실 김은혁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전자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요. 고향인 북한에서는 스스로 기계를 뜯어 고치는 일들을 취미처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15살부터 전자공학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DVD 기계 뜯어보고 뭐 TV 뜯어보고 뭐 고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하던 그게 쭉 연결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이 뭔가 시대에 맞게끔 뭐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기술 쪽 부분에서 전자공학 분야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뜯어보고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쭉 연결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13년 전 한국에 정착한 김은혁 대표는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 먼저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했고요.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또 금융에 관한 관심이 생겨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로 옮겨 졸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시점도 대학교에 다닐 때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관련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마우스패드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제 개발하게 된 동기는 이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근데 제가 공대 시절에 코딩을 하는 시간이 많아서 컴퓨터를 막 이틀, 3일 이렇게 밤새면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컴퓨터 사용하는 게 힘들어서 눈이 아파가지고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컴퓨터 사용은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잦은 컴퓨터 사용으로 긴 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게 되면 눈의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지는 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 보통은 그 안구건조증이 블루라이트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제 그거를 차단하는 안경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전자파가 몸에 들어오면 눈에 시신경을 움직이는 미세 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주 원인이 돼서 저희는 그 전류를 유해 전류를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혁 대표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컴퓨터 사용은 계속할 테고 또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용자들도 점점 많아질 테니 인체 내 전자파를 배출해주는 마우스패드를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유해 전류는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컴퓨터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다시 들어오지는 않느냐? 네, 안 들어오게 저희가 회로를 구성해서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전원 플러그에 꽂혀 있잖아요. 근데 그 플러그에 보면 접지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접지가 땅 속에 묻혀 있거든요. 여기 컴퓨터까지 간 전자파가 그 플러그의 접지 단자를 통해서 땅으로까지 흘러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와 비슷한 제품이 있어 엉클스도 그 제품을 사용해봤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효과라든가 자신들이 완벽하게 원하는 수치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진보한 기술로 엉클스만의 마우스패드를 개발한 거죠. 이 마우스패드는 현재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인데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었고 무선의 방식으로 안경에 뭐 자석을 붙인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다 안 돼서 이제 한 2020년 말까지 한 12개 모델을 이렇게 계속 실험하고 아니다 해서 버리고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2020년 말에 돼서야 이 기술이 최종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화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은혁 대표는 2021년도 아산나눔재단에서 진행했던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그곳에서 4개월 동안의 창업 교육을 받은 뒤 사업에 대한 뜻이 맞는 동료를 만나게 돼 이렇게 엉클스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엉클스는 김은혁 대표와 한국 출신의 CFO, 재무 담당자, 그리고 CMO, 마케팅 담당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서로가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신뢰가 간다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지는 되게 오래된 분들이거든요. 한 분은 이제 CFO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부터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계속 알고 지냈던 분이었고 또 CMO님 같은 경우는 또 경제 동아리 같은 데서 이제 멘토님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 인간됨됨이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냉철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짚어주고 같이 토론하고 부족한 점은 또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서 케미가 잘 맞습니다.
이렇게 엉클스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개발 과정 끝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께 테스트를 해본 결과 만족스러운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컴퓨터를 2시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너무 민감해서 이제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종합적으로 아피 체질인데요. 극민감한 체질인데 이 패드를 쓴 다음부터 하루 종일 써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샘플 50개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해드리고 반응을 들어보고 한 결과 90% 분들은 괜찮다, 눈이 그거 사용한 후로 안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은혁 대표는 곧 출시될 마우스패드에 대해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과 그 중에서도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고요. 또 성별로 따진다면 여성들에게 더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여성들의 안구건조증 발생 비율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또 앞으로도 남북주민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마우스패드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과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더 고민을 하고 어떤 쪽으로 더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는 계속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팀이 어떻게 하면 화합을 잘 맞춰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최선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방출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서 제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눈이 아프지 않는 그날까지, 그날이 꼭 온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끝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김은혁 대표는 앞으로도 엉클스와 같이 남북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창조해갈 기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실수나 말을 자꾸 반복해서 성가시거나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럴 때 부사와 연속 동사를 사용해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 행동이나 진행을 나타내는 연속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ing로 끝나는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동사에 ing를 붙인 단어는 준동사로 상황에 따라 동명사가 되기도 하고 현재 분사가 되기도 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He is looking at his phone.
그는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ou are asking for money.
당신은 돈을 달라고 합니다.
In these examples, the continuous verb form does not suggest anything unpleasant.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연속 동사는 아무런 불편함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It simply states facts.
단순히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But when used with an adverb such as always or constantly, it shows that something happens all the time and that thing is annoying.
하지만 언제나 또는 한결같이 같은 부사를 사용하면 이건 어떤 일이 늘상 일어나고 그게 성가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e is always looking at his phone. I never see him reading books.
그는 항상 전화를 들여다봅니다. 나는 결코 그 사람이 책을 읽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You are constantly asking for money. Sorry, I can't help this time.
당신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군요.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도울 수가 없네요. 들으신 문장에서 비동사와 ing 동사 사이에 부사를 두고 있습니다. 비동사 is와 ing 동사 asking 사이에 부사 constantly를 사용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e is always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그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불평불만합니다. 비동사 is와 ing 동사 complaining 사이에 always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그가 항상 투덜대는 것에 대한 짜증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해고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You are constantly messing up at work.
당신은 계속해서 회사에서 일을 망칩니다.
You are constantly messing up at work. Sorry, I have to let you go.
당신은 계속해서 회사에서 일을 망쳐요. 미안하지만 회사에서 나가야겠어요. 우리는 과거 행동에 대한 짜증도 과거 연속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was always looking at his phone.
그는 항상 휴대전화를 봤어요. 즉 비동사 과거형 was와 ing로 끝나는 동사 사이에 always, 항상이라는 부사를 써서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was always looking at his phon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어떤 사람이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해 기분이 언짢을 때 연속 동사를 사용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알아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